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그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바알 신앙은 고대 사회의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근동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어떤 우리로 치면 샤머니즘 같은 무당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아합 덕분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남유다에도 바알 신앙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차원이 다른 뭐 그런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을 쭉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찾아내어가지고 학살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뭐 가거라,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사전 뭐 이런 거 없이 엘리야가 갑자기 확 나타나요. 아마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이나 이 아합 같은 왕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때는 선지자였는데 열정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점점점 악한 일을 저질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한 거죠.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했던 이 사람 덕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다 세상이 악하다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때에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겁니다. 17장 1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세상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알은 가짜다, 바알은 무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알이 하는 일이야말로 비를 내리는 일이에요. 바알이 하는 일이야말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슬을 뿌려주는 일이고, 바알이 하는 일이야말로 천둥 번개를 때리면서 뭔가 이렇게 우기를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건기 우기가 있거든요. 그 건기는, 이를테면, 우리 여름이 그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의 건기예요. 우리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기가 되면서 이제 이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 저 3, 4월쯤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우기를 몰고 오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아세라가 이게 이제 남신 여신인데 여튼 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하는 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따지면. 그러니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 이제 소출을 거둘 수 있으니 여튼 그 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아마 이 사람들이 가졌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어떤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 사람들이 이제 손에 쥔 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은 저 바알은 무능하다. 저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다. 저 바알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 이거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를테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는 거죠.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된다. 이게 얼마나 참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거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같은 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철되고 땅이 노시되게 할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 기근 뭐 이런 것들, 흉년 이런 걸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비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거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참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심판 아래 놓이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혼 엉뚱하게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아직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인 거거든요. 진짜 망하게 버려둘 것 같으면 선지자 없어요. 진짜 망하게 버려둘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어떤 또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허물어져가는 공동체, 아무리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도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사야는 그거를 일러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그러니까 아합 같은 인생에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이렇게 물리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부여잡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합같이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악한, 더욱 악한 짓을 하는 왕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강력한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가장 밝은 빛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거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우리도 세상에서 고약한 사람이 있을 때 기회를 좀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잔인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선한 삶을 사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하다가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그냥 그저 배척하고 뒤도 안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저 악을 배척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악은 배척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내밀어 건져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 속아 넘어가면서도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인내, 그런 끈기, 그런 자비, 이거를 배워가지고 예수를 좀 오래 믿으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생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인생이고 연약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될 큰 능력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너무 험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상처받을 일 많거든요.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에 매여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걸로 따지자면 우리 주님만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분이 어디에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예수님 내가 상처 많이 받아, 나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런 하소연 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런 어떤 상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 내밀어주고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담대함, 그런 강함, 그거 강한 거죠. 강함이라는 거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강함이라는 거는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강함이라는 것은 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 죄인들을 향해서 다시 손 내밀어주고,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품을 열어주는, 뭐 이런 어떤 능력, 그런 담대함,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거든요. 배신당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파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상처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 하는 것을 어쩌면 예수 오래 믿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배신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고약할 만한 사람, 고약한 아니고 고약할 만한, 고약한 짓을 할 만한 사람을 향해서 변함없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그것이 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배워야 될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런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다시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도 아합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마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세 사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까지 온 것 같아요. 길라앗은 우리로 치면 강원도 같은데요. 길라앗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곳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마 아합에 와서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요단 앞 그리 시냇가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길라앗 그 아래쪽 동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로 가서 숨으라고.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선한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까마귀는 우리 문화에서는 길조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까치가 길조가 아니고 까마귀가 길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 그래서 전통적으로 까마귀는 아주 좋은 새, 좋은 새. 그래서 삼족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옛날 삼국시대에는 그 까마귀를 이렇게 태양의 전령, 뭐 태양신의 전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반포지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까마귀는 늙은 자기 부모를 이렇게 잘 복양하는 새인 것으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반포지효는 까마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예요. 그런데 고대근동은 아닙니다. 고대근동에서는 성경 문화에서는 까마귀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우리 어떻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명랑운동회 하는데 돌고래가 서로 말이 통하느냐. 돌고래, 무슨 일본 앞바다에 있는 돌고래와 태평양에 있는 돌고래, 대서양에 있는 돌고래가 서로 초음파로 대화하는데 말이 통하느냐. OX 했는데 어떤 과학 선생님이 말이 통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 우르르 갔는데 다 틀렸어요. 서로 돌고래 말 안 통한대요. 온도가 다르고 뭐 물이 다르고 이렇대요. 그런데 까마귀도 우리 문화에서는 길조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부정한 짐승이고, 우리 문화에서는 반포지효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까마귀 새끼는 부모를 잘 복양한다 그러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까마귀는 제 새끼조차 돌보지 않는 짐승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욥기에도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사용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세요. 부정한 새라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부정한 북이스라엘인 거죠. 범죄한 아합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세상 그거에 겁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대항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숨을 것도 가르쳐주시고 먹을 것도 보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까마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시대를 그냥 타박만 하고 범죄한 사람을 욕이나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시대, 악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담대할 때 악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주장할 때 그때 악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 되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